함께 성숙하는 2021년 사랑하는 독립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교회 마당 잔디밭에서 함께 드렸던 부활절 예배, 6개월 만에 함께 모여 드려진 예배여서 특히나 더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전교인이 함께 한 것은 아니기에 그리운 얼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 드리게 될 그날을 더욱 고대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안내해 드렸듯이 우선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교회를 오픈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이 코로나 전염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백신 공급이 하루라도 더 조속히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도 함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개발된 백신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루속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그 소중한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혼돈된 세상은 이 사회를 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것에 더욱 차가운 시선과 마음으로 대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불안은 공포로, 공포는 차별과 미움으로 번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 또 다른 아픔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먼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관계, 그러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일 수 없는 이유는 변화된 증인들의 삶과 그로 인해 던진 그들의 생명 때문이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신들이 한 그 거짓말에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도 그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두려워 떨며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 서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가장 먼저 전하신 평화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전하셨던 이 평화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처음에는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켜줄 영웅으로만 여겼지만 범상치 않았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당장 그 땅에 그 왕국을 세울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마저 마지막 순간까지 로마 병사와 예루살렘 수비대와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한순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메시아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고문과 조롱을 당해야만 했고 끝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다음 대상이 바로 자신들, 바로 자신들이 이제 곧 처형의 대상이라는 것은 누나 뻔히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 처형에 대한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이른바 내란 선동죄라는 죄명을 씌워 가장 혹독한 십자가 처형을 내린 원수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분명 그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감정이 휩싸인 자리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달래시기 위해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은 헬라어로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그 어원을 함께하다, 결합하다에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붙잡힐까봐, 그래서 자신들도 십자가 처형에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으로 인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또 두려운 마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지난 1년간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있었진 않나 돌아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마음의 원인을 그 상황과 환경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상황들이 사라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 작게는 근심과 걱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러한 마음들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온다기보다 오히려 이러한 마음은 나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벗어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같은 감정들은 언제든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 잠시 사라졌을 뿐 전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극한의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공포라는 감정에 휩싸였을 제자들을 향해 에이레네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만약 그러한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 그들이 놓인 상황이었다면 주님은 제자들의 평화를 위해 로마 군대와 그들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에이레네 자신을 보이시며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전혀 바뀌지도 않았는데 단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그 경험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경험하는 이 평화의 정체가 에이레네입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평화를 누리신 적이 언제이신지요? 단순히 삶의 안락함이나 평안함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 말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진정한 평화, 주님과 함께 함으로만 얻어지는 이 참된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향해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못 박히셨던 두 손목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과 같이 파송하십니다. 오늘 이 개념은 선교의 정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제자들은 이제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단 3절에 불과한 이 말씀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 선교, 성령, 용서. 이를 정리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평화의 삶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평화의 의미입니다. 이 평화의 삶은 파송받은 제자들이 부여받은 임무이자 성령께서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삶의 실천은 용서, 화해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돌려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그야말로 어거지,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폭동으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걱정하던 부조리한 재판관에 의해 벌어진 불공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은 하늘의 재판관이신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무죄 판결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죄 있다 한 사람들이 바로 진짜 죄인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진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자 판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진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자 판결이라면 로마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들의 법, 유대인들의 법과 로마 세상의 법에 따르면 이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당연한 법이고 규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를 말씀하시고 용서의 삶을 실천하라 전하셨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평화를, 그 용서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았던 그 정의와 법에 따랐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자신들을 못 박은 진짜 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저 제자들에게 조용히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평화와 화해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그 삶으로, 그 평화와 화해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증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떠한 책임도 형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죄인 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망도 이기신 주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나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며 사랑과 선행, 섬김, 용서와 화해를 통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두 가지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화해 선포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평화의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평화가 먼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삶이 이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